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3장 이번이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경고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도깨나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니 하는 말입니다. 귀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약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귀도 안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귀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낙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써서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부탁한 일들을 하십시오. 꼭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민수기 제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교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에 대해 모세가 증거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또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와서 무리를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였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기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거리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피우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의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았고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염려하여 데살로니가의 남서쪽 약 80km에 위치한 베레아로 밤에 보내는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 겪은 안타까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일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벌써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은 결코 적지 못함을 봅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어떤 일들도 육신적이거나 사람의 이성과 감성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분야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해보다는 분명히 인간적인 이해가 더 호소력을 가지기 때문에 진리의 호소가 사람들에게는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왔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였고 거역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려움을 도망쳐 나온 바울 일행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범을 오늘 다시 한번 접하면서 같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이 말씀을 받음을 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그랬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진리 안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 듣기 위하여 준비된 심령마다 주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또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서 잘 듣는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지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런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당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이들은 또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는 들은 바 말씀을 각자의 말씀으로 새겨 들은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리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 그 본래의 뜻을 다시금 잘 새겼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헬라의 철학 사상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한 것들을 바탕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상고하여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급하게 일자리에서 돌아와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서 배를 채우고 다시 일을 붙잡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적어도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갈급한 마음의 중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듣는 데 집중하고 이것이 앞에서 본래적인 의미인 신사적이었다는 말이죠. 그 들은 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과 함께 되새김질을 하는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 되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인데 아군인 것 같은 적군 그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세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와 같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빌립보 간수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대로 이루어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했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34절의 결과를 가져온 빌립보 간수의 집안처럼 모든 가족이 다 잘 믿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 하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순종하여 그 복음을 들고 나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다른 일을 제쳐두고 80km의 거리를 쫓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곳의 불량배들을 싹내어 동원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같은 편이지만 영적으로는 나눠진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베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확실한 예수 기도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입니다. 이런 동족들 사이의 위기 속에 언제나 이름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자 형제 된 이방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는 충성과 사랑을 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고 그건 잘못된 확신이 그러한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험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기를 당하는 바울 일행을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10절에 했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14절라는 기록을 봐서도 이를 확인하게 합니다. 바울사도는 나중에 이러한 자들을 두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이들에 대한 감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분명 유명한 이름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헌신한 형제 자매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에서나 이름 없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빠져나오고 당시의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도 이러한 형제들에 의해서 먼저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됩니다. 베르야는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 하는 데서 그들은 오늘 여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철학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거짓된 신비종교의 종들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 앞에 합당한 겸손과 듣는 귀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언저리에는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의 확산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자신들의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라도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 생명의 말씀의 확산을 위한 헌신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is walking on beside me, growing dearer day by day. That is why I sing his praises.
That is why,
that is why,
joy is mine,
joy is mine.
That is why forevermore,
on the everlasting shore, I shall sing of love divine.
He is everything to me, to m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light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Glory be to him forever, endless praises to Christ the Lamb. He has filled my life with sunshine, he has made me what I am. Oh, that everyone would know him,
oh, that all,
oh, that all
would adore,
would adore.
Oh, that trust the love
of the mighty friend above and be his forevermore.
He is everything to me, to m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light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참은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네, 젊은 시절은 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고 성적으로 매력적인 시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참으로 많지만 성을 통해 누리는 복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원칙은 성이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배타적인 특권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피임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고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누리는 시대가 되어서 결혼 전에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은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매우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에 대한 가르침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지니고 있는 가치하고 다른 말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따르면서 전하기만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녔던 마음가짐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먼저 읽고 나서 잠언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시 잠언 5장으로 돌아와서 부부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아내를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달게 여겨졌을 물을 통해 남편에게 성적인 만족을 안겨주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판에서 사용한 번역어들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톨릭 성경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물은 저수동굴, 도랑물은 물줄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물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사용하시던 우물과 달리 물이 귀한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돌을 파서 만든 저수시설을 뜻합니다. 잠언 5장의 이 부분만 얼핏 보면 남편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책임이 아내에게 있고 남편은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배우자의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즉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굉장히 영적인 척하면서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은 채 금욕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착각에 빠진 강박이지 경건한 금욕이 아닙니다. 부부는 다정하게 서로 존중하며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에 진정한 경건이 자리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놀라울 정도로 녹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옛날 팔레스티나 지역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샘 등은 성적인 만족감을 표현하는 강력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저수동굴이나 샘 등은 부부 사이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도 잘 드러냅니다. 물 저장고를 만들고 우물을 파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 물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부부만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여성을 성적으로 탐내거나 유혹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 확인했듯이 결혼한 여성의 몸은 그 사람 남편의 것이고 그 집 남편의 몸은 그 여성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에 관해 말씀할 때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느낌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5장 19절 말씀에서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스럽게 여기는 남편, 특히 젊은 남편이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을 암사슴과 암노루에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여러분은 이 묘사를 들으면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감탄하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결혼을 한 남자가 아내의 몸을 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원래도 아름답지만 남편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성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면 결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혼관계 안에서만 육체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 풍조에 물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죠. 부부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결합은 매우 특별한 기쁨을 서로에게 안겨줍니다. 잠언 5장 19절 하반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통해 부부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 사이는 이처럼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이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음녀에게 빠지는 남편의 행동은 그만큼 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오늘 잠언 5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읽는 동안 본문에서 느껴지는 어조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가슴을 안는다 하는 표현은 그저 포옹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은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될 때까지 기다릴 때 그렇습니다. 성은 기쁩니다. 부부 사이로 제한될 때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활기 넘치는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신체의 자유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네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어 그의 생명 말보리에서 버리시었구나. 주의 귀한 보혈 주셔서 승리 얻으리라.
다 같이 오 빅토리.
오 빅토리 인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을 이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게 돼. 오 빅토리 인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 오시어 보혈을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나 알겠네.
나 알겠네. 주께서 나 있을 곳 예비해 수정 같은 바다 너머에 황금길 찬란해 천사들도 노래해 구속하여 주시오니 나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
목소리로 오 빅토리
오 빅토리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주 안에 살겠네. 오 빅토리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주 안에 살겠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7,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our final look at the life of Mary, the mother of Jesus.
이번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We have seen Mary in our past sessions go from a young virgin girl being visited by an angel, then giving birth to the Christ child, to becoming a woman who worships God through hardship and is faithful in all things, even when other people are turning against Jesus.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 천사의 방문,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 되어가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할 때도 여전히 신실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In Mark 3:20-35, the gospel story is told of Jesus being falsely accused of casting demons out of the people using the power of Satan. The teachers of the law in Jerusalem were saying this, but many needy people were coming to Jesus, pressing in on him from every way so that he could get no rest.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잘못된 비난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Mary and Jesus' brothers went to speak with him, but he told the crowd, My true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are those who do what God wants.
한 번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He wasn't being disrespectful, but once again, letting his place and purpose be known. Mary understood that she had no more claim to Jesus as his mother than anyone else on earth did, because he had work of the Spirit to do here.
예수님이 어머니께 불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가 있어야 할 자리와 목적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의 다른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고 더는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영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crucifixion would be the final time he would see Mary stand as a mother beside her child. But can we ever begin to imagine the pain Mary felt?
자신의 아들 곁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Much has been said through the ages about Mary almost making her seem to be like God and Jesus, but she is not. She was a simple girl, trusting and faithful, who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son, but she holds no part in the Godhead.
역사를 통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한 하나님을 믿고 신실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면으로나 신이 아니었습니다.
1 Timothy 2:5 reads, There is only one God. And there is only one way that people can reach God. That way is through Christ Jesus, who as a man gave himself to pay for everyone to be free.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When Jesus was taken to the cross to be crucified in Jerusalem, many people who had followed him ran away. They were afraid of losing their own lives.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Jesus spoke many times of his death before he went to the cross. He was beaten. A sword pierced his side, and he was mocked and stripped of his clothes. Mary was there. She offered her presence and her prayers.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창에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What was Jesus and Mary's relationship like? In John 19:26, before he died, in so much pain, Jesus looked down, and seeing Mary and John, the disciple he most loved, he said, Dear woman, here is your son. Then he said to the follower, Here is your mother. So after that, John took Mary's mother to live in his house.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한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Jesus took care of Mary in his final moments, just as she had taken care of him in his first moments of life.
마리아가 예수의 생애 첫 순간부터 그를 돌보았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마리아를 돌아보셨습니다.
Had Mary known what life had been in store for her, would she have said yes to God's plan? Of course, Mary had great faith.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 삶이 어떠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라도 마리아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위대했습니다.
Though we do not know what's on the road ahead for our own lives, we can know as Mary did that God is in control.
우리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In John 16:33, Jesus said,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s, but be brave. I have defeated the world.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the woman of Samari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